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소서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한 입술과 자랑의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는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로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이렇게 12편 말씀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서 느껴지는 메인 이미지는 뭐죠? 이제 말에 대한 거겠죠? 말씀이란 단어를 내가 대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이란 단어에서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해서 볼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지? 관계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2편에서 첫 줄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소소이다. 라고 해서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관계에서 충실한 자,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관계적으로 어려우실 때이 시편을 이렇게 이런 일을 체크해 두시면 좋아요.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 시편 12편 이렇게 하셨다가 회사에서 빡친 일이 있을 때 이걸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갖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죠, 점점. 그게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말만 남습니다. 그렇죠?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말.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말. 그래서 이두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해요?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이 충실하고 경건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아첨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는 두 마음의 관계로 변질돼 버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아첨하고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위에 높은 사람한테는 아첨하죠. 그 사람이 진짜 맞느냐, 틀리느냐,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나에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오늘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첨하는 말. 이거고. 자랑하는 말은. 나보다? 못한 놈이 있다고 하면. 거기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이제 확대하고, 내가 모나 된 사람처럼 나를 이제 치장해서 그것들로 그 사람을 후리든가, 호도하든가, 그것들로 자기의 자랑과 자부심과 정체성을 삼는. 이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냥 건강한 관계성이 아니라 어떤 관계성? 굉장히 이해관계적인 관계성으로 되는 거죠. 그쵸? 그걸 이제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죠. 이런 거 자주 경험하죠. 사회 나가면 자주 경험해요. 그쵸? 이렇게 막, 아,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야, 저것들. 그쵸? 아, 사무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근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 알아. 아, 오늘 회식 한번 하죠. 부장님 좋습니다. 막 이렇게 다 드시는데 다들 속으로 아,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쵸? 아, 젠장. 잘못 걸렸다. 막 이러고 있는데 외형적인 분위기 굉장히 좋죠. 왜? 여기는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쵸?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혀로 이길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이런 식의 관계 맺기, 이런 식의 인맥 쌓기, 이런 식의 대화법이 곧 뭐예요? 내 능력인 것처럼 치장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되게 능력이고, 이게 되게 대단한 거고, 이런 걸 가져야 되고,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시대에 이제는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맨 마지막 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표현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해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신이 보기에 그건 뭐예요? 되게 비루한 거예요.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허풍 떨고, 과장하고, 이래가지고 좀더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좀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게 되게 비루한 거거든요? 근데 이 비루한 생활이 뭐예요? 인생 중에 높아질 때. 저분 되게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처세술이 좋으셔서, 어떻게 저렇게 인맥 쌓기를 잘하셔서, 저렇게 해내셨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질 때, 이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악인이 처처에 행한다. 사람들이 다 그걸 흉내내고 다닌다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쵸? 이게 신이 사는 시대입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져서 악인이 처처에 행하는 시대. 이게 어르신분들이 좀 앞에 포진했지만 이게 직장 가면 이래요. 이런가? 안 그래요? 어때요? 네. 이런 식의 세상에 던져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불려다니면서 아,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죠. 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불려 다녔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듣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순진하거나 나이브하다고 얘기를 하고 무능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에서 이 본인이 되게 답답하셨던 것 같죠? 그렇죠? 예, 본인이 되게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인이 이런 시대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10편을 쭉 읽어보시면 사실 13편까지가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에 그저 있으면 내가 그 어려움에 내가 빠져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나를 건지시길 바라는 이 패턴으로 진행되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의 칼날을 여러 칼날로 보여주는데 요건 조금 더 선명한 칼날로 해서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의 칼날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사람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사람들 말이 맞아요. 어떤 면에서? 이해관계적인 면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른 사람들은 그 비루하게 살아서 앞으로 나가는데 내가 그렇게 비루하게 안 했을 때난 뒤로 이제 처질 수밖에 없고 나는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 맞는데 이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한 안전지대에 두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련한 자,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왜 가련한 거예요? 솔직하게 하다가 뒤통수 맞고, 그렇죠? 정직하게 살다가 실패하게 되고, 그렇죠? 눌린 자, 왜 눌렸어요? 그런 부정한 관계성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세상에 오히려 눌려있는 사람들, 그렇죠? 궁핍한 자.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얻어야 될 것도 얻지 못하고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 이 가련한 자와 눌린 자와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안전지대에 두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에 처세술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나만 처세술을 안 쓰고 살아간다고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련해지고 눌리고 궁핍해져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근데 시인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개입하실 거고, 그래서 안전지대. 뭐로부터의 안전이에요?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안전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그런 사람이 나를 누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안전지대에 나를 두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여기서는? 이 안전지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진리이기도 하겠고, 그 안전지대와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흑도가니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긴 뭐랑 대비돼요? 세상의 말과 대비되는 거죠. 그쵸? 세상의 말. 야, 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너나 따라와서 나한테 아첨해. 어? 밑에 애들한테는 자랑해.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세상의 말은 뭐예요? 은같이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 봐야 그게 부메랑에서 널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한 말하기, 정직한 삶, 안전지에 대한 신뢰를 내가 갖고 그것들을 추구하면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전지대에 내가 살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지대에 두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이 세대는 어때요? 비루함의 세대죠. 이 비루함의 세대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사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는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고 악인이 처처에 횡하는데 내가 그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쵸? 이 그림이 그려지죠? 이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처세술의 도전이 한 번씩은 꼭 옵니다.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는 인생 선배가 꼭 있고요. 그리고 그게 사회이고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쵸? 우리가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도 그들 가운데 이미 그들의 순결하지 않은 이야기에 휘말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말은 이미 신뢰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쵸? 야, 나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신뢰의 싸움을 할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지대에 두실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력서, 경력, 어떤 사회적인 명함, 사회적인 태도, 처세술, 인간관계, 인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저도 뭐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이니까 살아가다 보면 되게 크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으면 큰일 날것 같고, 그게 없는 게 큰일인 것 같고, 그걸 내가 갖고 있을 때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놓으면 안 됐을 것 같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두신다는 걸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회에 뭐 학교 다니실 땐 이런 거 별로 없고요. 지수는 뭐 지수는 정직하게 살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정직하게 살잖아. 학교에서야 정직하게 살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하고 거기서 인맥관리 할게뭐 있고 뭐 있겠습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겠지. 이제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죠? 곧이 도도한 물결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13장, 13편이죠.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날 영영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좀 이게 이 13편이 3편부터 13편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시리즈의 이제 종결판입니다. 이제 14편부터 이제 고백의 시에서 교훈시로 약간 넘어가면서 시의 패턴이 좀 바뀌어요. 되게 밝은 이미지로 가면 여기 약간 어두운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밝은 이미지로 가요. 그래서 이 13편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시리즈. 물론 10편, 22편도 그렇고 쭉 나와요. 앞부분에 나오세요. 이렇게 몰아놨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종결적인 시가 됩니다. 그렇죠? 종결적인 시니까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3편에서 여기까지 흘러올 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기본적인 느낌은 방금 얘기했던 그거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 시리즈죠. 왜? 내 환경을 보니까. 그렇죠? 내 환경을 보니까 비루한 자들이 높아지는 환경. 그렇죠? 악인들이 나를 침몰하는 환경. 하나님이 없는 환경. 그렇죠? 지난주에 잘안 했나? 시편이 제일 그 전통적이죠.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치관과 기준으로 어떤 시대를 만들어 놓고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뭐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뭐 개입하신다고 하냐라고 하는 그 환경에 살아가는 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있으심과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쵸? 이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시리즈입니다.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이 시인의 정서를.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 하십니까라는 그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뭐 하십니까라는 감정이 들때 어떻게 해요? 그냥 놔요. 기도를 안 한다고 그냥. 예, 우리는 또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나님께 따지는 문화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아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닌가 보다라고 체념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세상 방법이 맞나 보다라고 넘어가고 우린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시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의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뭐 하십니까의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죠? 13편도 굉장히 심해요.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내가 나의 영역을 경영하고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쳐서 나를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2절의 맨 앞부분에 이 구절이 되게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 영혼을 누가 경영해야 돼? 하나님 좀 경영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내 영혼에 세임도 주고 은혜도 주고 믿음도 주고 뭔가 이렇게 확신도 주고 소망도 주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좀 경영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경영을 안 해주니까 자꾸 내가 내 영혼을 경영을 해야 되는 거야. 되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 이분과 함께 하실 거야. 누가? 내가 자꾸 내 영혼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시인의 피로감이죠. 그쵸? 뿌리가 없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두렵건대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장을 잘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의 장은 무엇입니까? 나의 눈이 어두워 눈을 밝히소서 사망의 장을 잘까 합니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뷰,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이 뷰가 사라져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잠들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잠든다는 게 뭐예요? 뭐 하나님은 뭐 별로 상관없고 인생은 그냥 이런 거고, 내가 예전에 좀 그랬던 거고 그 생각조차 안 하는, 그렇죠? 사실은 완전 잠들어버려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버려서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이제는 하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하게 되는 것들. 근데 이런 건 이제 사망의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경영하게 지쳐서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두려워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이것이 10편부터 3편부터 13편 사이에 나타나는 하나의 뭐 하십니까? 이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꺼져가는 불씨를 키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꺼져가는 불씨를 키우는 습관. 불씨가 꺼져가면 이게 꺼지나 보다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내 영혼의 경영에 지쳤습니다. 라고 내가 계속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것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의 의지는, 심정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순수 의지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닌 것 같고 무관심해지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로 마음이 뜨고 이게 이 사람의 지금 현상적인 마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선택 의지는, 그렇죠? 이 사람의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더이 꺼져가는 불씨를 좀 키워보려고 하는 태도.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믿음. 그렇죠? 꺼져가는 불씨를 키우는 태도가 시편에서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정서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편이 되게 중요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떨어지셨을 때는 13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13편, 신앙 떨어졌을 때. 내가 신앙이 안 좋아졌다고 느끼시면 13편을 읽으시면서 주님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그렇죠? 내가 꽤 기다려봤는데 별 소식이 없다라는 느낌이잖아요. 하나님 날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이 나에게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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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나? 그래서 내가 잠들 것 같아 두려우나?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미래형이에요. 지금 기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지만 나는 오직 뭘 의지한다? 와 인자하심을 의뢰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신다라는 것. 내 영혼에, 내 상황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분명히 도우신다는 걸 내가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해주셔야 돼요 라고 의뢰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시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의뢰대로 하나님께 일하실 것이고 내가 기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게 상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을 하시겠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러면은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라고 뭐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죠. 그렇죠? 상상이 이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미래형이에요, 이것까지는. 이 13장이 되게 간단하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는 10장이 더잘 나와 있는데, 또 이제는 급할 때볼 때는 또 길면 안 읽으시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0장? 13장? 낙심될 때 있는 시편을 적어 놓으셔서. 그래서 이것들을 읽고, 여러분들은 고백의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안 보이십니까? 저 이러다가 잠듭니다. 저또 자면 3년 자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저 이렇게 잠들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겠죠.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표현되잖아요. 신앙은 제일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이 난장을 지나간 거예요, 사실. 난장을 지나간 거. 다윗 같은 신앙적인 영웅이 따로 있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잘한 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거기서 불이 꺼지는 걸 그냥 지켜보고, 남의 인생처럼 그냥 지켜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고 내 신앙이니까 그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나님한테 의뢰하는 이런 고백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앞부분 3편에서 13편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신앙이 좀 내가 환경, 관계, 어떤 내적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요즘에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신뢰가 좀 사라지는 것 같다, 마음에 좀 낙심된다. 그럼 어디 읽으시면 돼요? 이 시편 앞부분을 읽으시면 돼요. 3편에서 10편까지. 그때는. 그럼 이제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다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도 마음이 안 생기면 진짜 강팍한 거니까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읽으시면 돼요. 뒷부분에 또 이제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생겼을 때 읽는 시는 이게 뒤에 이제 140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를 송축하고. 그렇죠? 내속 뒤집어지는데 그걸 읽어봐야. 그렇죠? 그때 이제 앞부분을 읽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일단 한 텀이 끝나고요. 물론 비슷한 시들이 또 나옵니다. 시편의 특징상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잘라놓지 않아요. 근데 주로로 넘어가요. 주로 앞부분에 있고, 주로 뒷부분에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14편, 15편을 보시면 이제는 한 편을 마무리하고 다음 편을 한 흐름을 마무리하고 다음 흐름을 시작할 때 주로 교훈 시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맨 처음에 1편, 2편도 교훈 시로 오프닝을 하고 있죠.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르쳐 제시하는 시예요. 그렇죠? 인정의 부분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마무리와 선언으로 시작되는 부분인데 14편은 먼저 세계관에 대한 것들입니다. 15편은 인생관에 대한 것들이고요. 14편을 한번 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너희가 떡 먹듯이 나의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외를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이 구도는 어디서 이미 만나봤어요? 10편 2편에서 이미 만나봤죠, 그렇죠? 어리석은 자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쪽이 있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세계관 얘기를 이거 욥기 때부터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오늘 설교 때도 좀 잠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가장 큰 가치 전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다? 투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게뭐 귀신이 날아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세상은 가치 투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편인 사람들과 하나님 반대편인 사람들. 뭐 하나님 편이라는 게 굉장히 조직 종교적으로 자꾸 이해가 되니까 좀더 일반적인 용어를 써보면 이기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렇죠?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타적인 사람들 사이의 투쟁 구조가 현재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타적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세우면 이 이기적이고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좀 망치고 얘들이 세우면 얘들이 망치고 얘들이 세우면 얘들이 망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누구야 대단한 사람 왔어? 누군데? 아 거국적으로 들어와서 그렇구나. 아난또 무슨 국회의원 온줄 알았어. 요즘에 선거 때 한번 교회를 방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지. 지역이 다. 구로구에 있는 교회인데 구로구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이런 두 가지 구도라고 봤죠. 이제 진영의 문제예요.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세계관은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공중 거닌 자 문제가 사탄의 상태여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우리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쵸?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세요.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거 믿겨요? 이거 믿는 게 어려운 건데. 왜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요 모양이야? 라는 식의 발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왜요 모양이야? 이런 식의 발상을 갖고 있다고. 근데 성경에서 기록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그 모양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 세상은 그 모양이에요. 악이 처처에 횡행하는 게 세상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계속 보고만 있나?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의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교전이 이거죠. 의인의 세대 중에 나타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을 통해서, 그렇죠? 의인의 세대, 이게 무리죠.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의인의 세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악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대가 등장하면 그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이 악한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변화시키는 게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죠. 변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의인의 세대를 통해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편 그 14편이 보여주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가장 간단한 요체입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3편부터 13편까지 하나의 뭐 하십니까? 시리즈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죠? 인간구조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뭐야? 하나님의 인간구가 틀리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의인의 세대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공격하건 세상이 나를 충돌하건 상관없이 그건 이제 팩트에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의 세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새 구도로 내 자신과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설교도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죠. 이런 세계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관에 대해,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한번더 합시다.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세계관은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래. 나는 저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래. 난 저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 넌 이런 세계관이구나. 넌 저런 세계관이구나. 난 이런 세계관이야. 이렇게 세계관이 무슨 쇼핑하듯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티를 전제하는 겁니다. 뭐예요? 진짜 세계가 어떤 곳에 대한 팩트는 모른다는 전제예요. 그쵸? 세계관은 뭐여야 돼요? 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에 대한 거예요. 세상이 진짜 어떤 곳인가에 대한 거여야 돼요. 그쵸?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상이 진짜 그런 곳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로 취향처럼 고른 세계관은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용주의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그럼 인생이 즐겁자. 이런 식의 거지. 이건 세계관이 아니에요. 세계관은 세상은 진짜 이런 식으로 존재해라는 진실, 실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세상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를 바란다고 해도 세상에 실제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이게 팩트잖아.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너무 낭만적인 세계관, 동화적인 세계관, 내 인생이 동화처럼 펼쳐지길 바라는 위시가 있죠. 그건 위시고, 그렇지? 그건 위시고, 팩트는, 팩트는 악한 세대예요. 악한 시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를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악한 세대로 살아서 악한 세대에서 내가 이 위시를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그 악한 세대 중에 그 악한 애들한테 치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악한 애 비슷하게 됐다가 또안 비슷하게 뭐 이러고 살겠지. 지구 벗고. 그치?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의인의 세대를 통해서 의인의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나는 하나님 뭐 악한 세대고 하나님의 세대가 등장하고 세상 영적 존재구나 이런 건 싫은데 정신없어서 난 이런 건 말고 피터팬적인 뭐 이런 데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그래서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그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계관이 전제될 때, 앞에 3편에서 13편까지의, 하나님 뭐 하십니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동화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낭만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가 안 나와요. 하나님 뭐 있다위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점을 먼저 수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런 편에서 이제 14편이 되게 중요해요. 14편. 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이게,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걸 즐기고, 이런 걸 잘하는 건제 장점이에요. 물론, 감성적인 게 조금 떨어진 게제 단점이긴 한데, 일단, 장점을 줄이는 걸로 단점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세민이 왜 그렇게 되게 비웃어 완전 비웃었는데 완전 비웃었는데 깜짝 놀랐네. 내 없는 감정도 상하네. 얼마 없는 감정이 상하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되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둘을 나누죠. 14편은 둘을 나누죠. 어리석은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패턴에 대해서 그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먹는다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생각들을 유포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악한 기준, 자기 심정이 이전 기준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세요? 그 유포되는 걸 막으시면서 의인의 세대를 나타내시죠. 그렇죠? 의인의 세대가 등장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의인의 세대가 등장하면 악한 시대가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안적인 사람들. 한국 사회도 지금 어떤 면에서 이제는 부정적인 모습이나 불편한 모습이나 충돌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의인의 세대가 등장할 수 있다면 아 저렇게 하는 게 정답이구나,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세상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라는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면, 그렇죠? 다 두려워하겠죠. 뭐 좀 다른 얘기지만 그 팩트를 떠나서. 안철수 교수가 옛날에 떴을 때, 요즘에도 떠 계시지만, 떴을 때 그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맞는 것 같다. 라는 사람들이 50, 60% 돼버리니까. 그쵸? 사람 한 명인데, 사람 한 명인데, 거대 정당 두 개가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냥 진짜 의인의 세대가 등장하고, 그치, 세상이 저렇게 돼야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악이 사람을 먹는 시대가 아니라, 아, 세상이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뭐, 누구는 이게 좋냐? 막 이러면서, 악이 사람을 먹는 시대에서 의인의 세대가 등장했을 때, 그 의인의 세대의 파급력이라 너무 커서, 이 악한 시대가 두려워하게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름다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쵸?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제도 폐지를 선언하는 사람들. 그쵸? 그리고, 가난한 자와 소수자 인권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고 인간은 인간 권리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쵸? 그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의로울 수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전체 의의 세대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 이름을 바꾸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내가 그 위치에 서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데라 좀 힘줘서 얘기하겠죠. 나중에 설교로 다시 한번 그 풀 버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의인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어느 시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어느 시점에서 뭐라고 할지 보이시죠? 이제는 저에게 좀 나으셨으니까 한번 정도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 15편은 이제 인생관에 대한 겁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하자 누구오며 주의 성상에 거할자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이 진실을 말하며 그여로 참소하지 않고 벗에게 악행하지 않고 이웃을 해방하지 않고 그 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의 선악은 해로울지라도 별리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제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생각에는 약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을 신뢰하는 자, 뭐 이런 좀 이렇게 좀 더 신앙적인 표현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이자 안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이제 주의 집에 거할 자 누굽니까? 이자를 받지 않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별리로 대금하지 않으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화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느낌을 보시면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맨 앞부분은 뭐가 있어요? 공의의 사람과 시편 1편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것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용은 뭘 쓰고 있어요? 복 없는 사람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업투적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설은 두 종류의 사람을 딱 전제하는 거죠. 그쵸? 복이 있는 사람은 꾀, 길, 자리, 악인의 방식이 있고 이런 악인이 있고 복 없는 악인이 있고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의의 사람인데 공의에 대해서 진실하고 공의에 대해서 정직하게 공의, 진실, 정직, 말, 행동 이런 식으로 돼요. 실천, 이런 말, 행동, 실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공의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과 행동으로 실천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공의가 무엇인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공의는 이미 전제를 하는 거고 공의가 실제 그 사람에게 완전히 동감되어진다는 거죠. 공의를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 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받아들이게 돼요? 행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정직과 진실과 정직을 넣죠. 그럼 공의가 진심으로, 그렇죠? 공의가 진실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되는 사람. 그래서 공의가 실천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공의가 뭔지는 아는데 내가 그걸 실천하긴 하는데 진실이 아닌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아, 이걸 내가 하나님 뜻이어서 확인하는데 정말 짜증난다.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된 경우는 공의가 진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공의가 정직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진리, 내적인 동감과 동의, 그리고 행동. 이게 이제 정직한 사람이고.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반대의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남탓과 비방으로 표현되고 있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는 내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랑 없음으로 좀 표현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피스가 맞춰지는 게 느껴져요? 안 맞춰지는구나. 봐. 무엇이 악인가에 대해서는 쓸 때, 무엇이 악인가에 대한 리딩을 보면 뭘알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뭘로 묘사되고 있어요? 실천하지 않은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진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인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피스는 뭘 상징합니까? 그러면은 공이라는 것은 사랑이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쵸? 포인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쪽에서 이걸 얘기하고 이쪽에서 이걸 얘기하고 이쪽에서 이걸 얘기하면 결국 양쪽 세 가지를 얘기한 개념이 되게 시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쵸? 이게 악이야. 그러면 의인은 뭐겠어요? 의인은 사랑이지. 그러면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악인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만 얘기했어. 그럼 그게 끝이야? 아니지. 마음속에 이기가 있는데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않게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까지 악인으로 치유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세속적인 사람과 교조적인 율법적인 가식적인 사람 이걸 다 포함해서 악으로 치부하는 거고, 사랑이 진심이 돼서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어법의 차이예요. 우리는 반복하죠. 그렇죠? 우리는 반복해요. 우리는 딱 3, 1, 2, 3, 악인 1, 2, 3, 의인 1, 2, 3 이렇게 쓴거 우리는 딱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지는 않는 거죠. 뭐가 있을까? 뭐 이건 좀뭐또 국어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는 익숙한 표현인데 타인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표현. 우리는 등등등을 써요. 그렇죠? 영어 표현이나 우리나 등뭐 뭐로 할까? 그 악어, 거북이, 뭐 도마뱀 등등등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세 가지의 유사를 찾죠. 아, 악어, 거북이, 도마뱀. 거북이가 파충류 맞냐? 아니냐? 난 갑자기 파충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북이를 했네. 갑자기 확신이 없어지네. 하여튼 파충류가 아닌 뭐라고 치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등등등을 하면 아, 파충류과를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알아먹죠. 그렇죠? 등등등에 그게 안써 있어요. 구어로 유사점을 찾아서 그게 그렇다는 뜻이다라고 써 있지도 않아요. 근데 등등등이라는 어법에 우리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유사점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등등등의 문화가 없는 나라에서 이걸 읽는다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기막힌 신비야. 악어, 뭐, 뱀이지. 뱀 파충이지. 뱀, 도마뱀, 악어 등등등 했으면은 이게 등등등은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치? 이게 어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22편의 어법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법이어서 그렇지, 조금만 이제는 그 어법을 생각하시면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여호와 집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의로운 사람을 존대하고 이런 불의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생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동감되어서 그것이 삶으로 흘러나오는 사람과 그런 사람을 지향하는지, 아,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악한 사람, 이기적이어서 진실해하지 않는 사람을, 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지향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쵸? 근데 요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요걸 지향하는 사람이 어딨어. 난 이기적이고 싶어. 난 악하고 싶어. 이런 걸 제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달죠. 보충 설명을 다는 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자 받는 사람. 그쵸? 뇌물 받는 사람. 이런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별리로 대금하지 않으며, 이렇게 이자 받는 사람, 뇌물 받는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캐릭터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이기적인 사람은? 이해관계적인 사람이라는 게 전제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건데 이자를 받는 건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거죠. 이게 고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뇌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사회적 정의에는 해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정의에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만 너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추구하는 사람. 이라면 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을 추구하는, 악인을 존대하는 사람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내 자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생관에 대한, 인간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에 대한 선명성을 가져라 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시대에 대한 시각이죠. 시대는 이런 거야. 의인의 세대, 악한 시대, 의인의 세대를 통한 악한 시대에 대한 변화, 이게 시대에 흘러가는 방식이야. 이 비유를 가져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인생관도 마찬가지, 이런 비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부러워하면 안 돼요. 뭘 부러워하면 안 돼. 이렇게 고리대금 이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되죠. 고리대금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사회적 가치와 상관없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렇죠? 그걸 존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적게 벌고 많이 버는 놈이 최고야. 여러분, 요즘 시대에 왜, 뭐, 의사, 뭐, 사짜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응? 사짜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하나? 요즘은 증권맨인가? 요즘에 제일 좋은 직업은 뭐예요? 오후 4시에 퇴근하는데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쵸? 요즘에 걘 돈 진짜 많이 벌어. 근데 하루에 한 6시간 쉬나? 그런 다음에 응급실에 계속 있는 거야. 그럼 부러워요? 부럽죠. 그 부인이 부럽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부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왜? 남편은 나오지도 못하고, 그 돈은 내가 쓰면 되는 거야. 환상의 조합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뭐예요? 뭘 하는지 보다는, 뭘 이루었는지 보다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 라는 거죠. 그런 게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 식의 추구면 뭐예요? 뭘 존대하는 거예요? 악인을 존대하는 사회적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인생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추구하고 그게 그 마음에 진심이 돼서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사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 시대에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 얼마를 버는데요? 라고 물어보고 싶죠. 그 사람이 연봉 3,500 이상을 찍으면 나도 그게 괜찮은데 내가 큰 욕심은 없고, 근데 그 사람이 연봉이 한 3,000 미만이면 그건 조금 문제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각이 있어야 하지만 중요도에 대한 문제죠. 이게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게 훨씬 더 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14편과 15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냥 10편에서는요 중간중간 교훈시들이 나와요. 그러면 중간중간 교훈시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고 그 개념을 갖고 일상생활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그에 대한 대응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10편의 전체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풍성하게 이해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되게 프랙티컬한 데 도움이 됩니다. 그쵸? 시추에이션, 시추에이션을 딱 보여주기 때문에, 상황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직장 갔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회상 이렇게, 저렇게, 막 그래. 그럼 시편, 12편. 딱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웃기고 있네. 난 내 길을 간다. 내가 정직하게. 다른 사람한테 잘해도, 난 처세술로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한테 못해도 처세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내킨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의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14편과 15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편으로 넘어가면 분위기, 패턴이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시리즈에서 패턴이 좀 바뀌어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느껴볼 수 있는데요. 좀 이렇게 밝아지죠? 16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나를 보호하소서. 주께 아뢰니다. 주는 나의 주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성도는 존귀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분깃입니다. 내게 주신 구역은,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겠다. 이는 10절 내 영이 운배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체 그림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포인트 두는 부분이 달라지죠. 아까 포인트 두는 부분은 어디였어요? 아까 포인트 두는 부분은 어디였어요? 내가 환경을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난 그래도 주님을 의지해요 의지할래요 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면으로 넘어오는 포인트죠. 그쵸? 그쵸? 그게 이제 아까 시편들의 흐름이었다면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건 똑같아요. 환경이 나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졌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할래요 까지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해결하셔 왔다. 그것이야말로 내 유일한 탈출구이고 내 유일한 지향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 기업이고 여러분들 집이 여러분들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란 단어는 이해하죠? 기업. 요즘 우리는 어떤 회사를 기업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기업이란 단어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쓸수 있는 판돈의 전부. 그렇죠? 나는 내 인생을 이걸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베팅할 수 있는 판돈의 전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기업은 뭐예요? 시인의 기업은? 나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악하고 난 의인의 세대로서 이제는 살아가는데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없어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교훈실을 지나오면서 부정의 정서가 많이 없어졌죠. 하나님은 나의 이미 뭐예요? 기업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 시편들에서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어느 편으로 가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힘이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기업이고 내 인생을 뚫고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돈도 아니고 내 사회적 위층도 아니고 내 재능도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게 이제 전제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전제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셔서 뭔가 하시는 게내 인생을 뚫고 가는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되는 단어 구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밤마다 내 심장을 교훈하시는 하나님, 훈계하시는 여호와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이게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전에 뭐 하십니까? 해서 뭐가 중요했어요? 환경이 빨리 좋아지는 게 중요했죠. 환경이 빨리 좋아지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환경이 빨리 좋아지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환경이 빨리 좋아지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환경이 빨리 좋아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죠. 왜? 그럼 내가 바르게 대응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훈계를 들으면 주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내가 바르게 대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인생이 다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밤마다 내가 내 심장이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고 있느냐 아닌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그림은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 10에서 13까지 얘기했던 피스 그뭐 우리 뭐 뭐죠 이렇게 그 그림 맞추기, 퍼즐 맞추기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10편 13장까지 했던 피스는 밖의 환경과 내가 이렇게 만났을 때의 모양, 그림의 피스라면, 아, 그럼 이걸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 내면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피스겠죠, 그쵸? 내 내면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란 것에 대한 피스, 이걸 맞추는 게이 17장부터 흘러가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그쵸? 요 앞에 뭐가 없어요. 훈계라는 단어가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쵸? 도움, 요청,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훈계가 중요해지죠.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16장에. 13장의 비탄을 얘기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이 잠들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주관하기 피곤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영을 다시 주관하셔야겠죠. 내가 잠들지 않고 눈이 떠져야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밤마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가 필요합니다.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지수야, 너한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지수랑 오늘 지금 빨리 와서 정신없이 사는 거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했어요. 내 인생 환경에 집중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수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바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서 막 기도를,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자꾸 딴 얘기 한다고. 뭐 구름 잡는 얘기, 이렇게 막 이런 얘기 하신다고. 괜찮아요? 우리는 어때요? 요 환경 대 응답, 요 좁은 구조로 가고 싶어 하죠?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 좁은 구조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좁은 구조로 안 가세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세계관을 얘기했죠? 인생관을 얘기했죠? 이 환경이 해결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지금 메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구조로 가는 거죠. 주사태도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정신 없었잖아요. 부동산 다니고. 여러분 부동산 할 때가 제일 시험 드는 게뭔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님 오늘 주여 마땅한 데를 만나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혹시 집 구하지 않으시냐고. 아 이래야 될거 아니야. 어? 아니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한다. 지나가는데 딱 요즘에 임대라고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많거든요. 전화를 해본단 말이에요. 저게 딱 왠지 빛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데서 딱 전화를 했더니 바로 그런 데를 저희가 찾고 있었다고.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내가 몇 군데 본줄 알지? 내가 30군데는 봤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 30군데 중에 어디 계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그건 또 나갔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나갔단 말이야. 사람이 열이 받잖아. 하나님, 오늘도 제가 좀 돌아다니는데 좋은 데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젠장, 깜짝 놀랄 걸 보여준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그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랄 것도 많이 본단 말이야. 내가 이런 데 들어와야 되나? 이런 데 본단 말이야. 이렇게. 왜? 니네도 부동산 다닐 때 봤어요? 부동산 다니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한달 다녔습니다.
한달 다녔어요. 그러면, 아,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초라한지 느껴져요. 부동산 다니면, 아, 내가 빈민이구나. 이런 걸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작년이죠. 작년에 교회 알아보러 다닌 다음에, 난 옛날에 상가 2층에 이렇게 교회 그러면, 아, 힘드시겠다. 막 이랬거든. 아, 어떻게 목회하시나. 야, 저분 어디서 저 돈을 구했대. 내가 막, 너무 흥분했네. 어디서 저 돈을 구했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아, 도대체 무슨 돈을 갖고 저기를 하는 거야? 막. 상가 한 층을 어떻게 샀어? 야, 완전 부자다, 막.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감정적인 전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목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알아요? 그렇게 부동산 죽도록 다니는데? 나한테 출근하는데 나한테 품위 있게 살래. 아니, 돈이 있어야 품위가 있지. 아니, 내가 300만 있으면 품위가 있겠다. 아니, 돈이 있어야 품위가 있지. 아니, 지금 내가 월세가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품위 있게 살래요. 내가 아침에 품 있게 살아 그러면 난또 이렇게 지수보단 나를 먹어서 또 나는 지수처럼 이렇게 숨이 이렇게 막 살아있진 않거든. 난 소금을 많이 쳐져 이렇게 좀 숨이 죽었잖아요. 지수나이 때는 막품 있게 살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지수나이 때는 아, 뭐, 막 이래 버린단 말이야. 그냥, 어,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해? 막 이러는데 진짜 생배추죠. 이렇게 밭에서 딱 뽑은. 나는 이제 소금이 하루 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숨이 죽었단 말이야. 나는 그럼 또품 있게 살아 그러면 와서 또 커피 내리고. 품있게 살아보죠. 바하를 틀고 오랜만에 내가 바하를 틀었어. 품있게 살아보죠. 바하를 틀고 커피를 촛불을 켜고 이제는 커피를 앞에 놓고 바하를 틀은 다음에 이제는 여기 불을 끄고 이제는 잠자면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부동산이 안 구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시끄러운 게 문제라는 걸 압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또 물들고 있었고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조급함에 물들고 있었고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얘기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세요. 훈계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나한테 뭐가 보여요? 바른 길이 보여요. 바른 길. 뭘 해야 될지가 보이고.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싸고 좋은데 기적처럼 들어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괜찮아. 돈 몇 푼 더 버는 게 기적이 아니라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밤마다 나를 훈계하시는. 나를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이렇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왜?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베팅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전재산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응? 내가 또 헛짓하고, 내가 또 엄한 데 가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돼 있고, 이러니까.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의 뭐 기업이시오, 나의 상급이시오, 나의 머리를 대신 자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노래시오. 이 흐름 속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그럼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싸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어요? 연봉 많이 주는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나요? 이번에 무슨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복권이 되나요? 뭐 주식이 되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면요, 인생을 하나님으로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돈으로 베팅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기업을 현금 자산하고 싶어요. 그렇지? 싸고 좋은데 알게 해주세요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기업이시오, 피난처요, 상급이시오, 노래이시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 얘기 나오거든요. 이제 계속 이 얘기 나와요. 여러분 알죠? 이 분위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안 와닿는 거야. 왜? 왜 안 와닿아요? 왜 안 와닿아요? 현금 자산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쵸?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의인의 세대로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베팅할 수 있는 전재산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밤마다 깨우치는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나로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내 재산이다 하는 고백들을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16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절도 기억하셔서 큐티하게 지르실 때, 요즘에 기도 안 하고 주무실 때 10편 16편 이렇게 하셔서 밤마다 나를 훈계하시는 요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그럼 이게 행복하겠죠. 밤마다 하나님 여러분 훈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훈계. 아니 밤마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완전 행복하겠다. 그렇죠.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밤마다 나를. 그렇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진리의 길로 생명의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라고 얘기하죠. 밤마다 하나님께 훈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고. 16장부터 이제 패턴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17장 비슷하고요. 18장을 좀 봅시다. 18장이 유명하시죠? 18장 한 장만 더 보니까 내가 또 흥분했구나. 설교했구나 내가. 시편을 하다 보면 자꾸 설교해요. 좋죠. 좋아야 되는데. 좋아요. 네, 좋아요. 길수가 참 나한테 착해요, 그렇죠? 길수는 나쁘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머리도 이쁘고 네. 좋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저는 네, 18장 이거 다 읽진 않겠죠?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 이 구절 읽으면 마음이 짠한 게 있어요. 이게 중형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김찬희 목사님이시라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이제 그분이 60년대 되게 대표적인 목사님이신데 약간 옥하늠 하용조 이전 세대가 김창인 한경직 세대가 있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많이 들어봤죠?
네. 네,
한경직 목사님은 원래 전성기 때는 한경직 목사님보다 김창인 목사님이 훨씬 더 유명하셨어요. 왜냐하면 김창인 목사님은 심사참배를 안 했고 한경직 목사님은 심사참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창인 목사님이 두 분이 되게 하실 때 저 어릴 때는 그 교회 다녔는데 완전 딴 얘기인데 그 교회 다녔는데 김창인 목사님 되게 이분이 이제는 가우가 이제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화 들으면 나 대학 때 술 먹은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분은 자기 인생 예화 들으면 내가 그 신사참배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난 꼬마 전도사였는데 자기는. 나랑 전도사 시절이 다르지. 이제 어린 전도사였는데 그때 이제 순교하신 목사님들, 교과서에 나오는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뭐 이런 예화를 들어. 그럼 이제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스케일이 가오가 달라요. 아니면 되게 멋있는데. 근데 이제 한경희 목사님은 노년에 신사참배 회개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영락교회 모든 걸 내려놓고 남한선생 들어가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김찬 목사님은 아들한테 그 교회를 줬다가 지금도 그 아드님이 이제 은퇴하시거든요. 근데 또 은퇴 안 한다고 또 싸우고 있어요. 법정 문제 붙었어요 또. 그리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하면서 노년에 이제 명예가 많이 상하셨죠. 근데 그분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셨던 구절이에요. 나 힘이 되시냐 내가 주를 사랑하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는 제일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나 힘이 되시냐 내가 주를 사랑하네. 그 평생의 좌우명이셨고. 전 그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아들이 문제죠. 이한이 저는 이한이가 목사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참 그런 일 할 수 있는 교회가 돼 있으면 좋겠다. 제 아들은 후임으로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그럼 누가 해요 이 교회를? 이한이가 해야죠. 막 이한아 너 어디 가서 편하게 할 생각 하지 말고 여기 해라. 막 이런 교회를 만드는데 이한이 막 딴 데 가고 싶어요. 막 그러고 막 이한이. 지금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자동차 디자이너고 하고 싶대요 요즘에. 이제 18편 이제 보면 앞부분은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신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건신자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치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거 하나하나 다 묵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 이게 너무 설교 톤인데, 이 부분들이 내가 여러분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세계관으로 처음 접근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 세계관이 잘못 잡혀 있으니까. 세계관을 처음 접근하면, 시대가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고, 하나님께서 내 학교를 열어주실 것이고, 이런 어떤 비전이란 이름하에 어떤 낭만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시대는 악하고 너는 하나님의 세대가 의의 세대가 되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게 팩트다라는 어떤 충돌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면요 사람들이 확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맨 처음 반응 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전투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확 피곤해져요. 근데 그 피곤해짐의 그 피로감을 견디게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뭐 하십니까를 견디게 하는 거, 그게 더 이상 피로감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구도에서 이렇게 싸우는 삶을 싸워가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라는 이 하나님의 인풋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도가 있는 사람한테 이 구절들이 감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내 환경이 조건 좋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웬만큼 살 때 이 구절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방패 안 해줘도 내가 방패가 되니까. 근데 그냥 내가 그냥 사는 거니까. 근데 이 구절들이 되게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 이 구절들이 닥쳐오죠.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매일이에요 사실은. 왜? 구도 자체가 이렇게 잡히면 내가 의의 세대를 통해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공급하신 힘, 방패, 기업, 사랑, 산성 막 와야 된다면 하니까 내 산성도 돼야 되고 방패도 되고 피난처도 되고 피할 바위도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니까 내 반석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반석이 되면 반석은 기초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초에 이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걸 쌓았어. 근데 반석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지지대가 돼주지 않으면 내가 뭐예요? 푹 무너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 사고방식과 내 이 가치와 내 이 신념과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내 기초가 안 되면 무너질 것 같다는 거예요. 산성이라는 게 뭐예요?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쵸? 피할 바위, 산성, 요새, 이거 같은 단어죠, 그쵸?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개념이죠, 그쵸? 피할 바위는 좀 소극적이에요. 피할 바위라는 게 뭐예요? 피할 바위라는 게. 피할 바위라는 건 이제 화살 같은 거 날라오면 이렇게 피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좀 이런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정말 힘들게 됐는데, 아, 적이 들어가면 싹 괜찮게 됐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딱 괜찮은 기회를 주셨어. 그럼 그 피할 바위, 산성, 요새 이런 건 뭐예요? 이런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세상이 나한테 달려드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게 다 막아줘. 이건 좀 자신감 있는 개념이죠. 뭔가 내가 이 조직 사회에서 내가 뭔가 의로운 걸 하려고 하면 이 조직 자체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게 딱 브로킹이 되면서 내 이 영역과 나라가 지켜져. 이게 산성의 개념이죠. 그렇죠? 이쯤 되면 내가 힘들어서 지쳐야 되는데 새 힘이 나. 힘의 개념이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다윗이 이게 그냥 비슷한 말 계속 주워 섬긴 게 아니라요. 그 인생 장면에서 이것들을 계속 경험한 거예요. 아, 이젠 죽었구나 싶을 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이게 될까 싶을 때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런 면에서 이제 시적 이미지로 여러분들 많이 와닿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다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선언적으로 나아가고요. 4절부터 실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실적인 얘기가 한 20절까지, 22절까지 먼저 나오네요. 실적인 얘기가 나온 부분을 읽었죠. 환란날,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란 날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의 줄이 음부의 줄을 막 이렇게 또 그지 같은 게 막 닥쳤다는 거. 이 부도는 항상 그래요, 인생은. 그쵸? 이런 게 닥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그쵸?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우리가 별로, 나도 흥분했구나. 53분이네. 우리가 별로, 18편까지만 합시다. 우리가 별로 이제 안 좋아, 익숙해져 있는 부분인데, 약간 천실한 부위들이죠. 뭐,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뭐, 그 불에 숯이 피우고, 뭐, 바람이 불고, 그래서 우레로, 빽빽한 구름으로, 숯불로, 우박으로, 막,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럼 이게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그럼 안 와닿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임재하신다 그러면 좀 오버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오히려. 근데 이 이미지는 뭐예요? 맞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뭐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을 압도하는 하늘.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천둥이나 번개나 우박이나 이런 개념 뭐라고 그러냐면요. 땅을 압도하는 하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바다를 뒤엎고 땅의 뿌리를 드러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이런 이미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세계와 가치관이 있죠? 거기서 다르게 살아가는 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부딪혀요. 그럼 내게 어떤 게 더 커 보여? 이게 더 커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가, 여러분들이 의인의 세대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해내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할 수 있는 매개가 되드리는 거예요. 그쵸? 내가 그 매개가 되면 하나님이 이 대단해 보이는 땅,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데 하늘은 땅보다 위대해서 하늘은 땅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 압도함의 표현을 하는 게 뭐예요? 천둥이고 번개고 우박이고 숯불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불의 비. 그래서 땅 완전히 압도하고 땅의 뿌리까지 드러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악한 세상과 부딪혀서 내가 오히려 피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매개하셔서 여기를 뒤집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정도 그게 있어야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뭐예요? 죽으려고 사는 거야. 그치? 세상은 악한데 난 의의 세대야. 세상은 다른 사람은 다 예스라고 하는데 나만 거기서 노를 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핍박하겠지?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따돌리고 핍박당하고 죽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신앙이 비참하죠, 이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지. 근데 내가 따돌리고 비판받고 부딪히는 시점이 있고 기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써있을 때 하나님은 여기를 뒤집어 버릴 거다라는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이 뒤집어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자기의 민족을 배경했던 블레셋 같은 게 뒤집어지는 걸 봤어요. 진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았던 이방 민족의 문제, 신앙적인 내부 그 자기의 정권의 문제,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고질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 그렇죠? 이 내면의 문제와 그리고 국내의 문제와 국외의 문제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동이었던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서봤더니 그게 다 뒤집어져 버리는 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의 뿌리가 드러나는 걸 봤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걸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고난받았죠. 그때는 어땠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치는 것 같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땅을 압도하는 하늘로서 임재하셔서 이걸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편 맨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세상이 뒤집어진 걸 딱 본 다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가 앞부분이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20절부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시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쭉 그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죄악에서 나를 스스로 지켰고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자비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하심을 사특한 자에겐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오해하지 말아요? 뭘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나한테 수호신이 되어주셔서 무조건 내 편이어서 내 인생 잘되게 해주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의 편에 서서 내가 의의 편에 서서 의인으로서 그 싸움을 싸워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 편 들어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 내가 내 인생 살고 내가 이해관계 추구하고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얘기했죠. 내가 그 구도적 싸움 속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다윗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나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구도적 싸움에 들어갔더니 나는 뭘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다윗이 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한 건 하나예요.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이건 하나님 못해줘.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건 뭐예요?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키는 거. 뭐 불의 창수가 나를 좀 덮인다 해도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것에 스스로 나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압도하는 하늘로 임재하셔서 그래서 뒤집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로 말미암은 건데 나로 말미암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더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와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입니까? 다 죄인지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폴더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왜 다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준을 추구하면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의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땅을 압도하는 하늘로서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교회에 내 인생에 이 시대에 땅을 압도하는 하늘로 임재하지 않으세요? 왜 시대가 악해도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악해도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악으로부터 나를 못 지키고 내 기준이 불의의 창수가 나를 좀 두르면 내 기준이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타협하고 아 왜 이 모양인가? 포기하고 그냥 되니까 이 일이 안 벌어진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 두 번째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고.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짜 이 폭풍처럼 임하셔서 땅을 뒤집어 버렸어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었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켜서 의인으로서 서 있었더니 이렇게 나를 사용하셨네?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나는 별로 안 유명한 구절인데 시편 18편 28절을 좋아해요. 아, 29절을 좋아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이제 이걸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거야? 이제는 수동적으로 불의 창수가 나를 둘러도 내가 죄에서 나를 지키고 이런 수동성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능동성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뛰어들고, 그렇죠? 내가 주를 신뢰하고 담을 뛰어넘고, 그렇죠? 여전히 내 앞을 막고 있는 담이 있고. 여전히 이 악한 적군들이, 악한 시대가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는 겁나는 게 없는 거야. 내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내가 들어가면 쟤들이 나를 공격하겠지? 내가 내 중심을 잘 지키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또 진노의 불로 임하시면서, 이 영역도 변화시키겠지? 이런 적극성이 생기는 거죠, 그쵸? 하, 멋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30절이죠?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를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될 거라고 믿습니까? 이 신앙이 어설프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낭만적인 사고방식의 신앙을 갖고 있다가요. 가치적인 신앙으로 처음 넘어오면요. 처음 느끼는 감정은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주일날 교회 가고 봉사활동 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잘해주고 내 앞길도 열어주고 나 힘들면 위로해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실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얼마나 간단해요. 다 필요 없어. 네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다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네가 욕망으로 구하건 네가 욕심대로 하건 네가 내키는 대로 하건 이래서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봉사활동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할 때 행복하게 살게 안정적으로 살 거야 이러면 게임 끝이지. 이러면 얼마나 편해. 별거 아니란 말이야 이건. 근데 여기서 넘어왔잖아. 가치적인 시간으로 넘어왔어요. 내가 시대는 악하고 내가 의에 살면서 하는 거고 의인으로서 악한 시대와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그럼 하나님께 임자돼 그 시대를 변화시킬 거 이런 식으로 넘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와 이게 맞구나. 성경이 저원 근데 여기서 여긴 어땠어? 전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지. 뭔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예를 오면 성경이 이해가 돼. 아 이게 맞구나. 근데 이게 되게 겁나 피곤한 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피곤하구나 느끼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요의 말씀은 정미해하면서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면서 정미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를 피하는 모든 자에게 산성이 되신다는 방패가 되신다는 그 그것까지 믿어야 이게 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진짜 해나가는 힘과 은혜와 지혜를 주님께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으로써 임재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을 압도한 하늘로서 임재하신다라는 이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이제 이쪽의 삶을 진짜 신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힘으로 내가 내게 띠띠우며 여호와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그 담을 뛰어넘는 이미지가 계속 연속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닐리얼라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셔서 내가 노타를 달리고 이게 노타는 이렇게 안 당겨주는 거 있죠. 이게 나무 활이어야 돼요. 그렇죠? 나무 활이어야지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그치? 노트로 된 활이 이게 안 당겨져요. 대신 당길 수만 있으니까 엄청나게 세게 나가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노타를 달리게 하시고 암사슴 발갛게 하셔서 우리는 암사슴 잘 몰라요. 이렇게 암사슴 본 적 있어요? 암사슴? 뭐 동물원에서나 봤지. 이게 잘 뛴대요 얘가. 네? 봐야 알지. 나도 암사슴이 뛰는 거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암사슴처럼 진짜 못 올라갈 것 같은 언덕 같은 거 있잖아요. 돌로 된 언덕을 막 팍팍팍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딱 서고 저희 숨겨서 저러다 떨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치? 그냥 내가 막 이게 안 올라가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의 힘을 줘서 탁탁탁탁 이렇게 그리고 안 땡길 것 같은데 팍 땡겨지고 이런 거 그렇죠? 주께서 나의 이런 게 나의 주의 방패 좋지 않아요? 나 이거 좋은데? 좋아. 힘들 때 이걸 읽어요.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사는 게 좀 피곤할 때 10편 18편 읽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케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이런 나를 치는 자를 이렇게 굴복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전쟁케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쵸? 아, 이게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따 설교 시간에 얘기해요. 하여튼, 오해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설교 시간에 얘기할까. 하여튼, 전쟁케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이제 이미지로 나아갑니다. 그쵸?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찬양으로 전쟁을 18편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좀 넘었는데, 예. 이미지는 좀 잡히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게 약간 하나님 저 이러다가 믿음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나 이러다가 하나님 떠나요. 막 이런 기도. 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세계관과 인생관을 새롭게 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는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땅은 압도하는 하늘을 이제 내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죠, 좋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좋네. 계속 이렇게 150편까지 갈 수는 없겠죠. 이러다 한 편씩 하겠는데? 18편은 거의 설교인데?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잠깐 고백하면 기도하실 때 혹시 요즘에 좀 힘드시면 예, 세상이 너무 나를 압도해서 신앙이 좀 떨어진다면 이 기도도 안 되고 그러신다면 아까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눈이 반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불꽃을 다시 한번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구도적인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왠지 힘이 들고 부담되고 서걱거린다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발을 달리게 하셔 높은 곳에 서게 하신 그 여호와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압도하는 땅을 압도하는 하늘로서 임재하신 그 여호와를 좀 신뢰하셔서 하나님 주님께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과정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의 산성 반석 피할 바위 요새가 되어주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란다고 다윗처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